아멘. 시간이 많이 됐는데 밖에 환합니다. 그렇죠? 성경 보겠습니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왜 내 귀가 잘 안 들리죠? 함정노님 반갑습니다. 귀국하셨네, 라오스에서. 우리 그 8월 달에 아시아 사역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를 아마 가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때도 그 스리랑카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함께 좀 아우를 수 있는 중요한 사역이 될 겁니다. 또 우리 함장노님이 라오스가 계신데, 그 5개국이 이렇게 인접한 국가예요. 또 이 와중에 그 라오스에 또 사업차 가신 것도 참 감사하다. 뭐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무거운 무게감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사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 그냥 아무 계획도 없이 가는데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길을 가는 경우도 많지만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것에 우리가 이렇게 이끌려서 말려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알게 되는데 빨리 할수록 복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오늘 말씀은 저 요즘에 계속 뭐 수요예배를 쓰든 금요예배를 쓰든 새벽에 쓰든 사사기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말씀 항상 끝장을 못 보고 항상 중간에 관둬가지고 좀 뭐 좀 그래서 이제 사사기 내용들이 또 처음에는 좀 부담스럽고 설교를 한 번도 잘 안 해본 본문이라서 해봐야 우리가 삼선 기도원 정도잖아요. 우리 기도원도 뭐 기도원 협회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도원 협회가 주로 무슨 일을 하죠? 성경 나눠주는 일. 호텔 가면 성경 있잖아요. 다 기도원 협회 거잖아요. 그거. 또 군에 가면 성경 주잖아요. 다 기도원 협회 거거든요. 근데, 기도원은 제가 성경을 읽어본 결과, 최악의 사사예요. 사실상은요. 그, 최악, 4장 정도, 6장, 7장, 8장, 9장까지. 9장은 아비멜렉이 나오고, 아비멜렉이 누구냐면, 그 기도원의 아들이 70명이 돼요. 자녀가 그 중에 하나가 첩의 소생의 자녀가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의 혹시 뜻 아십니까? 말씀드렸죠. 근래 원어자 관심 없는데 원어를 좀 보게 된다고 이름의 뜻 아비멜렉? 예?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의미예요. 야 이거는 왕이 없던 시대에 기도원은 하나님께 순종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은 왕노릇이 됐어요. 그래서 큰 오점을 남기고 생애를 마감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올무를 남겨두고 이 길을 떠나는 그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는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한 줄 나왔냐 삼갈하고도 비교해도 그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한. 삼갈은 촌사람들다가 족보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리고 유대 민족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냥 온 그 나라 어려운 정세를 뒤집어엎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은 뭐 아버지도 등장하고 많이 등장하고 표징을 막 세 번씩 요구를 해요. 근데 그것들이 뭐 너무 성격이 감각적이고 그래서 심사숙고하면서 묻는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불신앙으로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불신앙의 열매를 또 당대 세계복음 입장에서 이 말씀을 또 어떻게 봐야 되는가 사실 고민이 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 앞에 부분 궁금한 분들은 새벽에 말씀을 좀 보시면 부족하게 내용을 정리 전달했지만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에베소서 우리 에베소서래 사사기 에베소서를 요즘 에베소서 읽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게 배인 게 자꾸 나오니까 이게 이해를 하세요. 당황스럽네요. 사사기 우리 6장, 우리 아침에 읽었던 본문이지만 6장 1절부터 우리 어디까지 우리 6절까지 6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근데 말씀 볼 내용은요 7장 8절까지 내용을 볼 건데요. 읽기는 6장 1절에서 6절 5절 말씀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아멘. 여러분, 기도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어떤 게 기록에 남아있죠? 기도원 그러면? 300명 용사. 300. 이 300은 우리 봤던 영화 300하고 달라요. 그건 아예 다른 얘기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양털. 이슬이 내리게끔 하고, 한 번은 뭐, 그 양털 빼놓고, 나머지는 내리게 하고, 또. 없나요? 이름, 뭐, 여룻발.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룻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그리스도가 맞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뭐, 그냥 한 특정 부분 집중해서 이렇게 막 그냥, 요한복음만 막. 저도 요한복음 되게, 언제입니까? 속리산에서 우리 수련했을 때. 그때 제가 그때 요한복음 필받아갖고 한참 얘기했던 텐데, 뭐 그냥 사도행전만, 그럴 순 없어요. 왜냐면은 모든 성경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맞다라면 모든 성경에서 당연히 그 근거와 이유와 관련된 말씀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 그런 편이 없다 할지라도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 그 부분과 관련되어 있어요. 물론 사사기는 왕이 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참 왕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 못 보겠지만 내일 새벽이나 금요일날 새벽쯤 보게 되겠지만 기도원이 끝내는 사사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앞에서 봤던 삼갈 너무 순진하게 막대기 치워주니까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에훗은 오른팔이 장애가 있었다니까요. 왼팔 겨우 쓰는 사람이에요. 또 거기다가 아주 베냐민 지파, 오른손잡이 자손 이런 지파에서 왼손밖에 못 쓰던 뭔가가 조금 뒤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해요. 드보라도 손에 피 한 번 안 묻혔지만 바락이라는 장군과 또 야엘이라는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주신 말씀들을 이루시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 세 명 온열까지 포함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부름에 대해서 토를 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 말씀 주시면 아멘하고 나간 경우예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은 삼가르나 한 절. 기드온은 6장, 7장, 8장, 9장이라니까요. 9장 아비멜렉은 사사는 아니지만 사사계 저자가 아비멜렉을 왜 남겨놨을까 주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 이름을 알면서 느낌에 딱 왔어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도원은 스스로 아들의 이름을 누가 줬을까요? 아버지가 주는데 야, 네 아빠가 왕이야? 이렇게 줘준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은이한테 대은이 이름을 아비멜렉 줘준 거야. 왜? 내가 왕인 것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이거는 뭔가가 왕이 없던,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역사하던 그 시대에 사실은 본인이 왕노릇했다는 흔적이 아주 여실히 남아있는 아주 최악의 사사예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 사사라고 보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선지자라고 이렇게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배경을 좀 보면요,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만 어떤 배경이냐면 미디안이라는 민족에 의해서 앞에는 드보라가 어떤 민족과 싸웠나요? 가나안 민족. 가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있던 가나안 족속을 마지막으로 싸웠던 사람이 드보라 시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시스라 장군을 죽인 다음에도 가나안을 완전히 진멸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던 것 같아요. 이 이후에는 가나안이란 말이 등장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미디안 족속이라는 미디안 지파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미디안 지파는 누구냐? 사실 이방인은 아니에요. 미디안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에서 딱 만나요. 이방인이라기보다는 같은 혈통인 거야. 저는 실향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이산가족 찾기 할 때 육촌을 만났어요. 육촌. 육촌 만났는데 되게 반가웠어요. 그분 둘이서 막 보던 게 않았어요. 그 다음 두 분이서 할 게 없는 거예요. 남이에요. 육촌은 남이에요. 이 구드라하고 지금 이 미디안 민족하고 지금 이 기드온은 사실상 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기드온은 어느 족속일까요? 지금 지파 나눠져 있기 때문에 되게 이게 이해가 중요한데 기드온은 어느 지파일까요? 네? 이게 안 나와 있네. 기드온은 일단 보면 뭐 나오는데요.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는 누구의 자식일까요? 죄송합니다. 자꾸 따져서 물어서. 이게 구약 창세기부터 이 요 사사기 읽을 때 이게 이런 배경이 있어요. 성경을 좀 쉽게 안 읽으면은 안 그러면 다 딴 얘기를 읽어 갖고 므낫세는 누구의 자식일까요? 모세, 요셉, 창세기 48장입니다. 아침에는 우리 수아 이름도 나왔었는데요. 그 48장, 창세기 48장 말씀 보겠습니다. 49장에서 야곱이 12 자식을 유언을 하면서 축복을 해요. 저주도 하고. 48장은, 다른 이야기인데요. 48장 1절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입니다.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이 누구요?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지금 아브라함에게 간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야곱에 간 거죠.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어렵다는 말 듣고서 요셉이 두 아들 데려가서 축복을 받게 해요. 손 엇갈려서 축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아들 한 명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의 후손이 기드온이에요. 나중에 므낫세인 그 지파인 기드온한테 시비를 거는 지파가 있어요. 그게 에브람 지파예요.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도 친하지가 않아요. 이 두 아들도 사실은 그 열두 지파 내에 이렇게 어떻게 들어오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땅도 나눠받고 이렇게 하는 것을 나중에 뭐 그 여호수아 이런 걸 보면은 사실 좀 알 수가 좀 있습니다. 기드온의 뜻은요, 뭐 나무 같은 것, 나무를 자르는 자, 뭐 베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전에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조선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해 만들었으며 무슨 말이냐면 미디안 지파의 침략이 많아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산 속에서 구덩이나 동굴을 파고 산 거예요. 자꾸 침략을 당하니까 그들이 괴로워서 산에 가서 자기 어떤 땅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숨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만 볼 수 있고요. 3절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때만 되면 미디안 지파가 아말렉 지파, 동방 사람 지파들과 연합이 되어 연합군이 되어서 자꾸 므낫세 지파를 이렇게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고통을 당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동물 다 잡아가고 또 그 많은 소산들을 열매들을 다 이렇게 도략질에 가서 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고 백성들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통역이 많아서 좀 산만한데요. 잘 들으세요. 지금 아 이거 땀나네. 뭐 말하다 말았죠? 미디안 지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지파, 므낫세 지파, 특별히 기드온 지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단순하게 고난당하고 있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고난을 당할 때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고난을 당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민족의 침략을 허용하신 거예요. 미디안도 남은 땅이었어요. 침략을 당해서 그들이 고통을 당해서 고통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계획이었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유,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필이면 내가 걸려갖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 허용된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너무 힘든 거야. 너무 먹을 것도 없고 살 것도 없는 거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그때 한명 8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대요. 이상한 표현이에요. 보통 구원자를 보냈다, 사사를 보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선자를 보냈대요. 이미 그는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받아서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드보라도 여선지자였잖아요. 그 선지자를 사사로 쓰세요. 근데 그 드보라 같은 사람은 나무 밑에서 옳은지 그런지를 판단하고 재판하는 일들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누굽니까? 기드온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고 그가 선지자인 것은 밝히고 있지만 실제 그는 뭘 하고 있냐? 그들이 미디안 백성들한테 자기가 열매 따는 것을 들킬까 봐 큰 포도틀에서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메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게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그러니까 포도주 틀이 큰 거예요. 밀을 또 뺏길까 봐 큰 포도 틀에 들어가서 밀을 하고 있는 거야. 보통 사사들은 뭐를 옳은지 그런지를 재판하는 과정들을 항상 다뤄요. 그런데 선지자 기도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 아주 생업에 충실하고 있는, 그렇죠? 먹거리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뭔가가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건지 부정적으로 표현할 건지를 미리 서론해서 이렇게 많이 느낌을 깔고 있는 거죠.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기드온에게 말하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그렇죠?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말하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이 13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 넘겨주셨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민족이 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선지자인 기드온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힘세게 하고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를 부르니까 감사합니다 혹은 아멘, 감격에 겨워서 눈물을 펑펑 흘려도 될까 말까 하는데 뭘 묻냐? 왜 우리 민족이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버린 거 아닌가요? 라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이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요구하시는 길을 대언할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에 있는 고난이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면서, 큰 자라고 하면서 그를 부른 거예요.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너의 힘으로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그 언약, 그거죠. 그게 힘인 거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니까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이 기드온을 부른 그 이유예요. 15절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말씀드렸죠? 므낫세 지파 중에서 여러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뭐 막내 같은 사람인가 봐요. 형들 다 직장 나가시고 본인은 집에서 이렇게 뭐 밀을 까고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 첫 번째는 왜 이러냐고 따졌고 두 번째는 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면 당신께서 나에게 표징을 달라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뭡니까? 18절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아직 걱정도 많아요.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여기까지 새벽에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19절 말씀 보니까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게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소쿠리 아시죠?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게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게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게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준비해온 것들을 하나님의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해주신 거예요. 이 표적을 보고 주의 천사가 사라진 것이죠.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걱정이 많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징을 뭘 요구했냐면 고기를 소쿠리에 담아서 국을 부었어요. 그렇죠? 반죽을 해서 무게만 만들어서 그것을 그 천사가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살라버린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맞구나를 확증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또 한 번의 표징을 요구해요. 전쟁에 나가라고 말했을 때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양털을 넣어놓고 이 밤중에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주세요. 이슬 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짜보니까 물이 쭉 나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불완전해. 내일은 양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더 넓은 지역에 더 어려운 미션처럼 이 양털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만 이슬을 내게 주세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드온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자기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확인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죠. 34절 말씀 보니까 34절 지금 뭐 두 번째 부분 34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세요. 그 앞에 내용을 좀 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좀 앞으로 쭉쭉 넘어가 볼게요. 25절 말씀 보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하고 관련된 자기 지파들이 이미 여호와를 섬기고 있지만 바알도 섬기고 있고 아세라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혼합종교예요. 여호와 앞에서 어떤 목전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냐? 여호와를 섬기면서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있는 거야. 제가 기도원에게 뭘 말하고 있냐면 전쟁하기 전에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이거 먼저 없애라는 거야. 그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아세라 상은 주로 나무로 만든 목상 같아요. 목상. 근데 바알스는 이렇게 쌓은 거죠.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그 아세라 상을 찍어서 그거로 불을 태우려는 거죠. 이에 기도원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보세요.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있던 지파예요. 자기가 있는 지파가 어떤 악을 행하고 있었냐면 여호와를 섬긴다고 말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던 기도원이 물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 버린 거 아닙니까?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어렵나요? 자기 민족이 이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동시에 하나님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함께 섬길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것을 파하라고 말했을 때 27절에 사실은 중간에 보니까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일어나서 조용히 행하는 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드보라와 함께했던 바락 장군이 꼭 그랬어요. 망설이고 뭔가가 큰 용기가 없고 주의 언약을 듣긴 들었고 대언에 듣긴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기에는 뭔가가 부족하고 그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기도원은 지금 사사 입장이에요. 한 민족을 대표할 만큼의 사사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기 민족이 어떤 죄에 빠져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뭐와 똑같냐면요, 많은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지 않고 전달하는 모든 메시지는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강단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들고 말할 수 없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그거야말로 여호와 앞에서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에요. 지금 기도원은 자기 집안과 자기 아버지를 비롯해서 자기가 소속되는 그 성읍 자체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단체로 집단적으로 지역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눈이 어두운 기도원이 하나님이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 10명씩 데려가는 것도 불구하고 무서워서 밤에 몰래 가서 이 일을 처리하는 거예요. 28절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은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쾌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보세요. 백성들의 모습 보세요. 당연히 그 사람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들이 누구냐? 므낫세 지파예요. 네? 요셉의 후에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가 바알상과 아세라상이 손상된 것을 보고서 그들이 화가 나서 추적을 해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도원이 이것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요아스에게 가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지금 시위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의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자기도 섬겨놓고 어떤 말을 합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을 찐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도원은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지금 그 아버지가 자식을 보호하려고 하나님 믿는 믿음은 있어서 그걸 가지고 그들을 대처하고 그 말을 딱 하니까 백성들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믿고 바알을 믿고 아세라 믿는다는 건 뭐와 같냐면요. 그거예요. 전공을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뭐 체육도 하고 미술도 하고 뭐 음악도 하는 거 이렇게 뭐 하나는 걸리겠지 이거죠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하나 갖고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왕창 믿어가지고 하나만 걸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악한 예인데 뭐 이렇게 자식을 열 명 쭉 놔놓고 다만 한 놈만 잘 살아. 그러면 내가 독 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게 혼합주의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자면 믿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과 바알과 아사라가 동격일 수 있냔 말이야. 선지자였던 기드온 집안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기드온도 사회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표현이 기가 막혀요. 큰 포도틀 내에서 밀을 까고 있었다. 밀을 타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는 거예요. 물론 다윗도 동물을 치는 가운데 그때 양떼에서 부름받은 게 맞지만 사사기의 기도원을 쓰는 저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 내용을 8장 5장 보면 너무 많아서는 다 못 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너무너무 금방 알려졌어요. 아, 최악의 사사이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불신앙할 수 있었구나. 가장 양이 많아서 가장 우수한 영웅인 줄 알았어요. 가장 멋진 히어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수면 위에서는 충성하는 것 같은데 수면 아래에서는 어마어마한 불신앙하는 모습을 사실은 아주 교만하고 순정치 않은 모습을 대놓고 볼 수 있는 모습이 미디안의 삶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 말씀 보니까 일단락이 됐어요. 그때의 미디안과 아말렉과 때마침 기드온이 어려움을 당할 때 때마침 기드온을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왜 또 이제 위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때 기드온에게 임한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죄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보세요.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도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들이에요. 다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에요. 이 지파들이 함께 기드온을 도우러 내려가는 거죠. 36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그렇죠? 또 조건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면 또 징표 주세요. 또 징징거리는 거예요. 어떤 징표냐? 그게 양털이에요. 여기 양털만 적게 주세요. 다음 날에는 양털 빼놓고 다 이스라엘에게 주세요. 그때 그거 보고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잖아요. 제가 신학교 갈 때 제가 신학교 갈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아무리 그때가 이제 그 어린 시절이지만 확실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갈 것 같으면 내가 조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아, 이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또 바꿔가지고, 아, 이것도 너무 우연이 아니라 어려워. 어떻게 했냐면, 이거처럼 종이를 딱 펴놓고 아침에 여기 이렇게 뭐 글씨 써도록 이렇게 써주도록 이렇게 하나, 너 신학교 가라. 이렇게 쓸 줄 알았어요. 근데 해놓고도 내가 너무 우스운 거야. 이거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좀 감정적으로 감동이 오도록. 근데 그것도 내 생각 같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별하는데 언약을 잡고 믿고 나가면 되는데 실제 계속 자기 수준에서 견주어 보는 거예요. 우리 대학생들하고 예전에 현장 사역할 때 이제 전도를 많이 했잖아요. 그 말을 해요. 야, 뭐 전도 나가자. 그러면 이제 기도해 보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기도해 보고가 그게 거기 쓰는 말이니?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뭐 기도해 보고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거야 이제. 어제 훈동도 그런 말 했거든요. 내가 뭐라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훈동이 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배 드려야지, 아, 기도해보고요. 이런 얘기야, 지금. 밥 먹어야지, 아, 기도해보고요. 아, 배고프면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기도에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학생인데 공부해야지, 아, 기도해보고요. 똑같은 얘기야. 결혼했어요. 집에 들어가야지, 아, 기도해보고요. 똑같은 얘기야. 목회자야. 예배 30분밖에 안 남아서 아, 설교하셔야죠. 아, 기도해보고요. 이런 얘기야, 지금이야. 즉, 기도원이 믿음에 좋은 것 같지만 계속 뭐냐면 사사이면서 선지자이면서 믿음을 안 드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는 목회자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믿는 것 같은데 계속 안 믿어요.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안 믿는 거예요. 자기는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자라고 불렀어요. 큰 자라고 부르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함께 하시겠다고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목을 꼿꼿이 쳐들고 또 요구하는 거예요. 이 징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그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 믿은 거 아니에요. 그 요한복음에는 일곱 개의 큰 표적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기적이 나와 있어요. 기적과 표적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들이 그것을 보고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냐? 그렇지 않았어요. 나중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미디안 민족을 치게 돼요. 망설이고 있는데 미디안 민족 어떤 사람들이 야 꿈을 꿨는데 뭐 보리떡이 나와서 뭐 성을 다 무너뜨렸어. 이런 꿈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아, 보리떡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 민족을 다 파한다는 뜻이래. 아, 그래? 이 소문을 듣고 기도원이 힘을 얻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귀를 안 기울여요. 그런 거에서 자꾸 징표려고 하는데 남들이 말하는 적군이 말하는 싸우려고 하는 상대방 팀이 말하는 그 말은 듣고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응하지 않으면 힘을 얻지 못하면서 그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는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이게 기도원의 모습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내용은 다 한 다음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니까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룻샘 곁에 잔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즉 기도원이 몇 명을 모았냐? 한 3만 2천 명을 모았어요. 보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보세요. 삼가를 보냈을 때 삼가를 혼자 나갔어요.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무식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용감했습니다. 에훗도 그렇게 많은 병사를 모으지 않았어요. 아주 자발적으로 모였지. 근데 지금 기도원은 많은 백성들을 모았어요. 모았는데 3만 2천 명이 내려갔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많다. 왜 사람이 많으면 야 네가 했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하나님 관점은 야 너무 많어 그러는 거야. 2절 하반절 보니까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네가 스스로 너를 구원했다고 할 거 아니야. 너무 숫자 많은 것 같아. 줄여 그 얘기죠. 3절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만 명이니라. 지금 기도원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하니까 몇 명이 갔다고요? 2만 2천 명이 갔어요. 원래 올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원래 얼떨결에 어떻게 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 너무 많어. 그러니까 2만 2천 명이 삽시간에 싹 사라져버리고 만 명이 남은 거예요. 4절 여호와께서 또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다 그래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 남아요. 왜 300명을 남겼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너무 많아 그래요. 참고로 미디안 연합군들은 몇 명이 옵니까? 13만 5천 명이 와요. 예? 13만 5천 명이 와요. 원래 3만 2천 명도 택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느님 보시기에, 야, 너 많어. 기도는 덜컹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좋은 조건을 말한 거예요. 뭐 이렇게 돼서 뭐, 가게 할게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 겨울에 엎드려서 먹고, 어떤 사람 손으로 먹잖아요. 제가 어떤 설교를 많이 들었냐면요.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 떠서 먹은 사람들은 쌓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남겼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한국식 표현이고요. 우리식 문화죠. 그거 틀린 경우예요. 우리 유학 유치부 이렇게 말하기 쉬운데 조동부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해석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우리 해석에 그냥. 그건 의미 없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는 적은 수를 남기고 원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관심은 야, 너무 많아. 없애. 그게 중요한 것이지 물을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물을 어떻게 먹는가 우리도 이렇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뭐 술을 나가서 물 해놓고 물 먹게 막 그랬었거든요. 그거 아니에요. 중요한 시각은 뭐냐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왜? 그래서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전쟁 내가 하는 거야. 계속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심 뺏기고서 물을 어떻게 먹으니까 가고 뭐 이 말이 너무 멋있어요. 돌아가라. 이 말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제가 이 부분 설교 안 되면 돌아가라 이렇게 가서 설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당대 세계복음하면서 오늘의 강단에서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거 아니면 돌아가세요. 괜찮습니다. 돌아가는 사람에게 여비 드릴게요. 밥도 드리고 바자회에서 맛있는 거 떡볶이 싸드릴게요. 가세요. 커피 아이스커피 공짜 드릴게요. 라고 하면 꼭 그것 때문 아니겠지만 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갈 사람이 다 갔어요. 다 갔지만 이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내 백성들이 지금 큰 위기에 처했는데 돌아가지냔 말이에요 이게. 네? 돌아가지냔 말이에요 지금. 대충 싸워보니까 일단 군대가 어마어마한 걸 그들이요 수가 메뚜기 같대요. 메뚜기. 낙타 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대요. 아, 낙타가 어떻게 많아야 모래알 같습니까? 그렇잖아요. 낙타 한 마리만 있어도 냄새나고 막 그냥 그 지저분한데 그게 바다의 모래알까지 있으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그들과 싸우는 3만 2천 명이 뭐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냥 많아. 기도는 덜컹 하는 거야. 막 꼼수를 부리는데 300명이 남은 거야. 300명 대 13만 5천 명이면요. 450대 1인가요? 450대 1이에요. 어떤 생각을 자꾸 드냐면요. 300명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학권 조목생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 당대 세계복음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크고 부흥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아, 우리 교회는 늘 적은 게 가끔가다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근데, 우리 교회가 여의도에 순복음 교회 많으면, 당대 세계복음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겠습니까? 제가 당회장 목사라면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힘들어. 힘들고, 버거. 그래, 한다 그래도, 저리 애기 목사님들 보내갖고,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파키스탄 갔다 와. 더운데, 뭐, 더운 거 괜찮지? 갔다 오라고, 이렇게 갔다 오고, 이제,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시는 데는 큰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뭐 피니셔 스쿨도 그렇고 사실 코딱지만 하잖아요. 코딱지만 하고 엄마인지 선생님인지 서로 선생님 했다가 서로 뭐 양기 아마 그랬다가 지금 막 이런 상황. 누가 선생님이 누가 애인지 엄마 선생님이 할게요. 엄마 선생님은 또 뭐예요? 뭐 그런 말을 하고 애들 또 엄마의 선생님이 헷갈리기도 하고 뭐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뭐 과테말라 간다 그러고 멕시코 간다 그러고 정말 비교하면은 너무 다 작은 것들. 다 작은 사람들인데 그 작은 사람들이 모여서 당대 세계복음 한다는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부평교회 지금 두 명이에요. 그렇잖아요. 동해교회 지금 애들까지 네 명이잖아요. 한 교회를 막 뭐 칠레를 막 기도하는 거 동해에서. 칠레에 있는 사람들이 동해교회 딱 가게 되면은 답니까? 이거라고 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막상 온다고 이 큰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다 어디 갔지? 다 안 가요 이게?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많은 것을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데에는 큰 게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요 미디안 민족을 파하는데 뭘 갖고 들어가게 하나요? 항아리하고 횃불이에요. 전쟁 도구가 아니에요. 이거 누가 전쟁터에 항아리하고 횃불 갖고 들어가요. 돌멩이도 아니고 호미나 낫이나 망치, 도끼 이런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300명이 그 중앙에 항아리에다가 횃불 갖고 들어가요. 전쟁터에서 전쟁 도구를 쓰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서 항아리 깨트리면서 불꽃 때문에 외친 것밖에 없어요. 그들이 잠깐 일어나가지고 연합군이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들끼리 막 죽여가지고 거의 12만 명이 다 죽은 거예요. 거기서. 이게요. 뭘 말하고 있냐면 아 기도원 전략에 대단한 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다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커서도 할 수 있고 작아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크면 더 잘하고 작으면 못한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를 통해서 쓰시는 거예요. 기도원이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드보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싸울 거니까 너희는 칼 만들라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바락 장군은 장군이었지만 덜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지파가 자신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전쟁에 참여도 안 했어요. 근데 그 전쟁이 어떻게 이룰 수 있냐? 야엘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 저 시골에 사는 여자 때문에 전쟁이 큰 어떤 승패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얘기했고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바가 이 약속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부끄러워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아 300명 맞아. 저 옛날에 수련해갖고 청년들한테 막 그렇게 한 적도 있어요. 이렇게 막 라이터 촛불 같은 거 켜기갖고 촛불 들고 막 순농 떨어서 막 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막 그냥 퍼포먼스 많이 했지만 이제 의미가 잘 뭔지 몰랐어요. 아 사사기 전반에 이르러서 뭘 말하고 있냐? 하나님이 하셨다. 나중에 삼손을 보거든요. 삼손이 제일 잘 싸웠을 때 언제냐? 마지막 원수를 갚을 때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제대로 행했던 때가 한 번도 삼손과 기드온이 양이 제일 많아요.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내 손에 넘겨주느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돌아가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30명 남아도 가능한 싸움이었어요. 사실은 3명 남아도 가능한 싸움이었어요. 당대 세계복음화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당사복에 맞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 그렇지 당사복 하면 뭔가가 막 전도를 막 열심히 해갖고 막 교회 부흥을 꾀해야지. 하, 내가 막 또 대학 청년들 막 해야지 그런 야망이 없었겠습니까? 예전에 대학 사역자 할 때 한 10몇 년 했는데 교회 대학생이 한 명도 없어. 뭔가 면이 안 서는 거예요. 면이 대학 사역자인데 교회 대학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또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맞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그게 맞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막 부흥시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힐 받아갖고 당세복을 할 수 있다라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 동기 때문에라도 오게 될 거야. 그 동기의 충족을 위해서라도 아마도 당대 세계복음화에 합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러잖아요. 생각보다 뭐 크지 않네 이런 말들 한다고 하시잖아요. 오히려 그게 전 당당한 얘기 같아요. 오히려 전 그게 더 맞는 답 같고 오히려 그게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당대 세계복음화에서 이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이 일대 연립을 다 사가지고 요 단 자체 다 우리 교회 타운을 해가지고 막 그냥 광명에서 이름이 막 반짝반짝 나고 광명 기독교연합회에 막 가서 막 회장이 되어지고 경기도에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책 써가지고 막 그냥 막 책 막 팔리고 그렇게 돼서 당대 세계복음화가 응답이 막 온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동기를 다 숨기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8절 말씀 보니까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소수가 이제 딱 남은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아주 전쟁은 싸움에만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해병대 막 특수부대 나온 사람들만 300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용사를 모은 게 아니라 그냥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백성들을. 원래 싸움을 하던 사람 모은 게 아니라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300명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동네에서 조기축구 맨날 한다. 창경조처럼. 그러면은 그 사람들 100명 모아봐야 국가대표 한 명을 이기겠습니까? 못 이겨요. 지금 전문가를 모은 게 아니라 용장들을 모은 게 아니라 당대 세계복음화에 아주 합당한 사람만 모은 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서민들이 딱 모인 거예요. 막 이 사람들이 막 용맹하고 막 그래서 모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쓰신 거예요, 그냥. 그렇죠? 여기 막 의미를 부여하고 말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죠. 진영 말할 게 너무 많은데요. 차차차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 당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여기 아멘이 안 되어지면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시는 게 우리 교회가 3만 2천 명에서 그렇게 안 되지만 300명이 되나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 이제 작살났다. 야 3만 명인데 그 이길까 말까인데 그 300명에 나가 큰일 났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당대 세계복음화는 돌아보는 보기가 없깁니다. 돌아보기 없기. 그렇죠? 중간에 서기 없기. 그리고 글쎄요라고 하기 없기. 기도해보고요 라고 하기 없기. 그리고 이게요. 뭐랄까요. 징표로 하나님 언약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징표를 물었던 기드온 나중에 우상 숭배한다니까요. 징표를 물었던 기드온 나중에 본인이 왕 돼요. 본인이 제사장 옷 입고서요. 금으로 제사장 옷을 입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큰 우상 숭배의 계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들을 막 70명씩 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고 또 아들한테 아비멜렉 우리 아빠가 왕이야 이런 이름 줘가지고 걔도 헷갈리게 만들고 그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또 죽여요.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기드온으로 때문에 발생된 문제들입니다. 오늘 드렸던 말씀 요약은요. 기드온이 심약한 기드온의 모습이 기드온이 잘 싸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00% 싸우신 전쟁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그렇게 100% 싸우실 거예요. 징표를 요구하거나 환상을 요구하거나 어떤 경험을 요구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세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믿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으면 그걸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는 많은 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3만 2천 명 중에서 왜 돌려보냈을까? 그렇죠? 기도원이 중간에 잘 역할을 한 것 같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도하고 있고 동행하고 있고 배경이 되고 있고 견인하고 있음을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도원이 그런 말을 해요. 뭐 한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우리 7장 18절인가요? 어이없는 얘기인데요.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인데 7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여호와를 위하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들어가 뒤에 뭐가 들어갔어요? 뭐예요 이 사람 도대체? 이래서 최악의 사사라는 거예요. 삼갈이 그런 말 안 했어요. 에훗이 그런 말 안 했어요. 야 내가 죽였다 그러지 않았어요. 삼갈이 옛날 막대기로 600명 죽였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기드온만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 자신을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자와 자찬을 하고 공찰하는 거예요. 이런 어이없는 인간이 선지자였습니다. 이 얘기는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했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영광을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 때 어디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사람이 함께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전쟁에 쓰시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이렇게 하니까 쓰시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대 세계복음화 잘하니까 쓰시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것이지 내가 막 잘하니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뭐 스펙이 뛰어나고 믿음이 좋고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전도를 많이 하고 막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교회를 잘 돌보고 전도를 잘하고 영접을 잘 지키고 어학을 잘하고 그래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막 하니까 막 주님이 막 응답 주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에 응답이 한 번도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더하고 무엇인가 더 얹고 무엇인가 더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 앞에 말씀에 그렇습니다라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이 믿음의 본질일 것입니다. 당대 세계복음화 우리 모두가 다 귀하게 섬기고 있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평생 이끄실 일이에요. 하지만 이 일들을 통해서 더 우리가 더 복음 가운데 깊이 들어가고 또 복음 가운데 순종이 되어지고 또 그 복음 가운데 복종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삼함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권면드리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이 복음이 날마다 깊이 조명되어지고 읽는다고 본다고 조명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깊게 말씀이 계시되어서 또 정말로 깊은 믿음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시고 쓰임받는 소수 가운데 우리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 영광 올려서 싸울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각각 개인마다 받은 말씀 붙잡고 또 드린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